고린도전서 65번 메시지 부활의 문제를 다룸 1. 15장 1절부터 58절에서 바울은 부활의 문제를 다룹니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15장 1절부터 11절을 보기로 합시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복음의 생명력임. 그리스도의 부활은 복음의 생명력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철학과 종교가 있지만 어떠한 철학과 종교에도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것들 중에 어느 곳에도 생명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철학이나 종교에는 많은 가르침이나 교리가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생명은 없습니다. 종교는 전적으로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도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복음은 생명, 심지어 부활의 생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생명은 사망을 정복한 생명이며 사망 안에 들어가서 얼마 동안 사망 안에 머무르다가 사망을 뚫고 나온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사망을 정복하고 사망을 이기는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은 부활의 생명이라 불리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생명이 있을 뿐 아니라 사망을 이기고 사망을 정복하고 사망을 무효화시키는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생명, 즉 사망을 이기고 정복하고 무효화시킨 생명이 부활입니다. 당신은 무엇이 부활의 생명인지 아십니까? 부활은 사망 위에 승리하는 생명입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가 두 개의 큰 단락으로 나눌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즉 1장에서 10장까지가 첫 단락을 이루고 11장에서 16장까지가 둘째 단락을 이룹니다. 첫 단락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일상생활을 다룹니다. 이를 위해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의 일상생활 가운데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요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일상생활 가운데에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입니다. 그는 성육신 되시고 사람으로 이 땅에 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입니다. 어떤 종교에는 예수에 관한 가르침이 있지만 그것은 성경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회교는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렸지만 거기서 죽지 않고 천사가 데려갔다고 주장합니다. 회교자들과 코란에 따르면 위대한 선지자인 예수는 하늘에 있다고 말합니다. 회교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한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따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장사되고 부활한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그리스도는 부활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더욱이 그분 자신이 실제로 부활이십니다. 그는 사망을 정복하고 사망을 이기는 생명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그리스도는 사망을 정복하는 생명이십니다. 그는 부활이십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부활한 그리스도이셔야만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부활 안에 계신 그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살아계신 바로 그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이 책의 둘째 단락인 11장부터 16장까지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행정의 영역 안에 있는 다섯 가지 문제를 다룹니다. 하나님의 속한 행정을 알려면 우주 가운데 하나의 반역이 있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천사장인 사탄의 지휘 아래 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 안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원래의 창조 안에 하나의 반역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후 두 번째 창조를 하셨는데 이는 주로 사람의 창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의 창조는 주로 사람의 창조이고 하늘과 땅의 창조가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 장의 나머지 부분은 인류의 창조와 함께 하늘들과 땅의 회복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창조된 후 반역자 사탄은 사람이 자기를 따르도록 유혹했습니다. 그 결과 사람도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그러므로 천사 족속 가운데서 하나의 반역이 있었고 인간 족속에서 또 하나의 반역이 있었습니다. 천사들과 인간의 반역으로 인해 하나님은 창조 안에서 그분의 행정을 수행하실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 자신이 아들 안에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따르면 그의 이름은 기묘자였습니다. 그분은 너무나 기묘한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그분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이셨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는 또 말하기를 그는 한 아기였지만 전능한 하나님이라 불리웠고 그는 한 아들이었지만 그 이름은 영존하신 아버지라 불리웠다고 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 사람이 33년 반 동안을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그분은 일생의 대부분을 나사렛 작은 마을에 있는 목수의 집에서 지내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라 불리우는 바로 그분이 30년 이상 그러한 상황에서 사셨다니 결국 그분은 사역하기 위해 나오셨습니다. 그분은 자기의 사역을 3년 반 동안 수행하셨습니다. 이 기간의 마지막 때에 그는 십자가로 끌려가셨습니다. 사실상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끌려가셨다고 말하는 것은 아주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0장에서는 그분이 자기 목숨을 기꺼이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분이 기꺼이 골고다 곧 갈보리로 걸어가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자의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주님은 틀림없이 육체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분의 손과 발이 못 박혔으며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약 6시간 동안 나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처음 3시간 동안에는 사람들이 가진 모욕으로 그분을 조롱했고 그 다음 마지막 3시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우리의 대속물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시는 동안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자기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분의 옆구리에서는 피와 물, 즉 구속을 위한 피와 생명을 해방하기 위한 물이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구속을 이루시고 신성한 생명을 해방하셨습니다. 그분은 죽으신 후 즉시 한 부자의 묘실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서 사흘째 되는 날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으며 다른 한면으로 성경은 또한 그분이 일어나셨다고 말합니다. 즉 그분을 부활케 하기 위해 아무도 필요치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죽음에서 일어나실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분 자신이 부활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기꺼이 매장되셨고 사망과 무덤과 음부에 들어가셨습니다. 음부에 계실 때 그분은 사망을 시험하시고 사망으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으며 사망을 정복하고 이기셨습니다. 그분은 사망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사 그곳을 구경하시고 사망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셨습니다. 사망은 그분을 붙잡거나 그분을 메어놓을 힘이 없었습니다. 그분이 일어나실 시간이 되었을 때 그분은 사망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걸어 나오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는 사망을 정복하고 사망을 이기고 사망으로부터 나오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우리는 삼일성과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육적인 생명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생명이 어떤 것인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더구나 당신은 당신의 영과 심리적인 마음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영과 심리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것들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것들이 존재하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매우 어리석은 것입니다. 삼일성과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삼일이시며 하나님은 아버지시요 아들이시요 그 영이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성육신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이 성육신된 분, 곧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 이 땅에 사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것은 비밀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분은 사람일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죽으실 수 있습니까? 이것은 비밀입니다. 찰스 웨슬리는 그의 한 찬송가에서 나의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다니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가의 다른 구절에서 이 어떤 비밀인가 죽지 않는 분이 죽다니요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비밀이며 우리는 그것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신 후 그분은 장사되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분이 일어나셨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일으키심을 받으셨을 뿐 아니라 그는 일어나셨습니다. 이 모든 것, 즉 성육신, 십자가, 부활은 사실들입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에서 나의 부담은 단순히 이 사실들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러한 사실들의 영적인 의미와 실제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성육신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중요성은 바로 하나님이 인성 안에 들어와 인성과 하나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피상적인 이해에 따르면 성육신의 의미는 단순히 구주가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누가복음에서는 구주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보다 깊은 것을 계시하면서 성육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시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구주가 태어나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람에게로 모셔오고 하나님을 사람과 하나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지어 하나님을 육신과 하나되게 하는 것인데 이는 요한복음이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씀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육신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자 거기에는 은혜와 실제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은혜와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다. 그러므로 성육신은 하나님을 사람에게로 모셔오고 하나님으로 사람과 하나 되게 합니다. 이 얼마나 기묘한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주와 사람과 만물을 창조하신 것보다도 더 기묘한 것입니다. 성육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람과 하나 되셨다니 얼마나 놀랍고 신비합니까? 하나님 사람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은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의미는 구속보다 더 많은 것을 포함합니다. 구속은 확실히 십자가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죽으셨을 뿐 아니라 모든 옛 창조를 끝내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만유를 포함함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천사의 족속과 회복되고 타락한 천지와 인류를 포함하는 모든 옛 창조를 끝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계실 때 그분은 홀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옛 창조가 그 위에 있었고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는 천사의 족속과 천지와 인류와 옛 창조의 모든 항목을 끝내셨습니다. 비록 이것이 성경에서 계시되어 있지만 이러한 의의 말씀이 오늘날 그리스도인 사이에 전파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깊은 의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이 만유를 포함한 죽음이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성전의 휘장은 그리스도의 만유를 포함한 죽음의 예표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에서는 휘장이 그리스도의 육체를 예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성전의 휘장에는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이 그룹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전의 휘장이 갈라질 때 그 휘장 위에 수놓인 피조물들도 찢겨졌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모든 옛 창조와 함께 우리 역시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가리킵니다. 만유를 포함한 죽음을 찬양합시다. 거듭 말하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그분은 옛 창조의 모든 항목들을 십자가로 가져오셨습니다.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당신은 이것을 믿습니까? 나는 성경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믿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십자가에서 못 박혔을 뿐 아니라 또한 예수의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이 무덤이 비록 작을지라도 온 우주가 그 안에 묻혔습니다.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장사되셨고 다시 일어나셨음을 의미합니다. 이 부활이 복음의 생명력입니다. 이 생명력 있는 부활 안에서 하나님은 행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왜 15장이 부활의 문제를 다루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11장부터 14장까지에서 우리는 머리와 몸과 하나님의 행정을 수행하는 역사를 위한 기능들을 가진 모든 은사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은 반드시 부활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안에서 하나님의 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길을 갖지 못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들과 인류가 그분께 대하여 배역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활 안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행정을 수행하실 길을 갔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반드시 부활한 사람이어야 하고 교회는 반드시 부활 안에 있어야 합니다. 부활 안에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머리 되심을 깨달을 수 있고 몸을 분별할 수 있으며 몸의 지체가 될 수 있습니다. 부활 안에서만이 그리스도는 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교회가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부활 안에 있고 우리 역시 부활 안에 있습니다. 이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행정이 수행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7절과 28절에서는 이에 대해 이와 같이 언급합니다. 만물을 저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저의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27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케 하셨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때 하나님은 만유 안에서 만유가 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행정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구절들이 부활을 다루는 장에서 나오는 사실에 깊은 인상을 받아야 합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것입니다. 전파함. 사도가 고린도에 믿는 이들로 하여금 복음을 알게 함. 15장 1절 2절에서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서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의 복음은 로마서에서 완전히 나타난 것과 같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가르침을 포함한 완전한 복음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복음, 즉 어떤 가르침이나 교리만이 아닌 온전한 신약 안에 서야 합니다. 2절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구원의 노정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후에 우리는 성숙되어 그분을 완전히 닮을 때까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구원받는 과정에 있습니다. 한면으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다른 한면으로 우리는 점차로 구원받는 도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활 안에서 우리는 아직 구원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에게 전달된 복음. 3절과 4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한 그리스도의 죽음과 우리의 끝냄을 위한 그분의 장사되심과 우리를 생명으로 낳기 위한 그분의 부활은 구약의 예언에 따른 것이고 이것들은 복음의 첫 번째 것들 가운데 있는 기본적인 항목입니다. 이 중에서 마지막 항목이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데 이는 부활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복음의 다른 항목들에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와 새 예루살렘이 포함됩니다. 사실상 완전한 복음은 온 신약을 포함합니다. 증인이 됨. 5절부터 6절 사이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에 관하여 말합니다. 5절에서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 와라고 말합니다. 보인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나타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초기의 사도들과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목격자들이었고 그들은 이에 대한 간증을 중심으로 하여 전파했습니다. 그들은 부활한 그리스도를 그들의 가르침으로 증거할 뿐 아니라 그들의 생활로도 증거했습니다. 그들은 부활 안에서 살아계시는 그분으로 인해 그분과 함께 살았습니다. 8절과 9절에서 바울은 그 자신에게 대하여 말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고로 사도로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핍박했던 자가 사도가 되었습니다. 10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그러나 나의 낮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세 번 나온 은혜는 우리로 부활 안에서 살도록 부활 안에서 과정을 거친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과 생명의 공급으로 우리 안에 넣으시기 위하여 생명주는 영이 되신 부활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우리에게 생명과 만유가 되신 삼일 하나님입니다. 교인 중에 괴수인 다수의 사울이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한 사도 중에 사도가 된 것은 바로 이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은 그의 사역과 생활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간증입니다. 내가 아니오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내가 아니오 그리스도와 같습니다. 사도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사도 안에서 역사하는 은혜는 어떤 물질이나 어떤 사물이 아니라 산 인격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요 우리 안에서 만유로서 사시는 만유를 포함한 생명주님 영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체현입니다. 10절에서 은혜는 부활 안에 계시고 부활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바울은 그러한 그가 될 수 있었고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할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비교해 볼 때 은혜는 사물이 아니라 인격임을 볼 수 있습니다. 부활한 그리스도를 보았던 모든 사도들과 제자들은 그분을 객관적으로 보았을 뿐 아니라 주관적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봄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그들 안에 들어갔고 그들 안에서 주관적인 분이 되셨습니다. 오순절 날이 되어 그들이 생생했고 활기가 넘쳤고 역동적이었던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부활한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그분 자신은 객관적으로 부활하셨을 뿐 아니라 부활 안에서 그분은 베드로와 요한과 다른 모든 사도들과 제자들 안에 사셨습니다. 수세기에 걸쳐 모든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있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살았었습니다. 나도 그분이 내 안에 사시며 나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심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께서 살고 계십니다. 그분이 사시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찬송가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가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심을 압니다. 우리가 핍박당하고 배척당하고 심하게 고통을 당할지 모르나 우리 안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더 많이 배척받을수록 우리는 더욱 생생하고 활기가 넘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간증은 내가 아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